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을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에 회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회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회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회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회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단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은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멸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지니라. 너희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근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하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총을 기원드립니다. 코로나의 지루하고 이 긴 싸움을 이어가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 요원해졌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삶과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으로 지내던 중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반항사건, 전쟁기사, 광야 여정의 기록, 제사와 법전, 약속의 땅에 대한 교훈 등 정말 산발적인 이야기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수기에는 하나의 뚜렷한 신학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을 중심 삼아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출정 역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갔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언약과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이스라엘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로 고통과 심판 그리고 실패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재확인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읽을 때 단순히 광야로 여행하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반항과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오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과 불신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역시 다양한 주제의 평행 구조 속에서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 사이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와 광야 2세대 그리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불순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과 언제나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와 그리고 약속의 땅, 이렇게 민수기는 항상 평행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겠지요.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문제도 역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들은 너무 외롭고 그리고 지치기 쉽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죄인이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진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민수기를 살펴보는 동안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 중에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들을 조사하는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회막의 봉사와 보수 그리고 유지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된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은 잠옷 길고 자세합니다. 잠시 후에 각 자손별로 맡은 임무를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을 지키고 이동 시 장막을 나르고 치며 거두는 일들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엄격한 나이 제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20대에 건장한 체력과 힘을 지녔다고 해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0대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고 하여도 그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서 회막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함으로 성막에서의 일이 인간적인 힘이나 경험, 지혜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가죽으로 감싼 성전 기물들을 담당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이며 그리고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숙함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성막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49절을 크게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 고핫 자손의 사명, 게르손 자손의 사명, 므라리 자손의 사명, 그리고 30살에서 50살의 레위 지파에 계수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4절까지 성막 이동 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진을 이동할 때 제사장들은 성소의 거룩한 기물들을 나르기 전에 덮고 싸고 포장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도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제일 먼저 덮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스라엘은 성막 안에 증거궤, 즉 다른 말로 법궤가 있었고, 이 법궤는 하늘 보좌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증거궤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거나 타고 계시는 거룩한 보좌로 인식이 되었기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었습니다. 지성소를 막는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이 인간의 사사로운 호기심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보거나 만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죽음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을 의미합니다. 휘장으로 감싼 증거궤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쉽게 이야기하면 보랏빛 보자기를 덮고는 채를 꿰입니다. 순청색 보자기로 덮는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과 권위가 그 증거궤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진설병을 챙깁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역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12덩이의 떡을 두 줄로 이렇게 차려서 지성소에 마련한 상에 늘 올려놓는 그런 떡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떡이자 열두 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상징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진설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은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그리고 진설해 놓은 떡을 두고 그것을 홍색 보자기로 싸서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는 채를 꿰는 것입니다. 홍색 보자기 안에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 진설병과 여러 기구들을 덮은 홍색, 붉은색 보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색 보자기로 등대, 등잔들, 불집개들, 불똥그릇들,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들을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의 틀 위에 둡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또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개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네, 성소 안에 등대의 불은 해가 떨어지는 밤이 되면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항상 켜두는 등대였습니다. 밤에 성소를 찾는 누구든지 그 성소 안에 들어오자마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금 제단을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금 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향을 사르는 제단입니다. 다른 말로 향단 혹은 분향단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들은 놋 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불을 가지고 그 불을 휘장 안으로 들고 들어와 금 제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역시 이 향단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사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 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십자가 순환 이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의 예표가 되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가슴의 제단에 하나님을 향한 늘 간절한 제사의 향, 기도의 향, 예배의 향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이 향이 늘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는 그 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소 예식에 사용되는 기타 모든 그릇들을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가죽으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둡니다. 본문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청색은 하나님의 색입니다. 이스라엘 산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토록 청명한 하늘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 이 하늘색, 청색이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맞춰서 대제사장의 옷도 청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청색 끈을 하나씩 매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같이 모두 다 존귀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마지막 단계의 일이 남았습니다. 제단의 재를 버린 후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서 예식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 즉 불 옮기는 그릇들, 고기 갈고리들, 부삽들, 대야들 같은 제단 일에 필요한 기구들을 덮고 궤를 꿰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자색 보자기는 위엄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참된 왕으로 참 권위를 지니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들의 성전 집기를 포장하는 일에도 세세한 정신과 의미를 심어 두셨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사역일 뿐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우리를 모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장 예배가 어려워졌습니다. 구역 모임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던 모든 봉사들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신방전화를 하다 보면 많은 교우님들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느슨해져 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느슨해져 버리고 풀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며 이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영적인 제사장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한 명 한 명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고핫 자손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색의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제단과 집기를 포장하는 역할은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의해 포장된 성전 집기를 옮기는 역할을 고핫 자손들이 하게 됩니다. 이들은 가장 거룩한 집기를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장막과 그 기물의 덮개를 올리고 내리고 채고 꿰는 일을 완료하게 되면 온전히 꾸려진 성물들을 운반 가능하게 됩니다. 고핫 자손들이 운반할 때 주의할 점은 거룩한 물건에 내 몸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인하여 성물을 만지거나 혹은 열어보거나 살펴보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2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전 기물을 포장하고 포장한 그 기물들을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이삿짐을 싸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성전 기물들을 옮기기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것이 내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게르손이나 므라리 자손에게는 짐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와 소가 지급되었지만 고핫 자손들은 모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들은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가 돌아올 때 호기심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호기심 혹은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일이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정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 엄중한 사명은 오늘 성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사명은 21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기물들을 포장하고 나면 고핫 자손들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포장된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성막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기물들이 빠진 그 성막은 천장과 벽의 역할을 하는 그 천막과 그 기둥들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겠죠. 그 남은 부분을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광야에서 진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고 이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것이 제사장 이다말의 역할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그 중에서 천과 덮개 부분을 운반하였습니다.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휘장이나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해달 가죽 덮개, 회막 어귀에 치는 휘장,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귀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 기타 필요한 여러 작업 도구들이 모두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므라리 자손의 사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므라리 자손의 사명은 29절에서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회막의 목재와 금속으로 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장막의 널판, 띠들, 기둥들과 밑받침들을 메고 운반하는 책임이라서 레위 자손들이 맡은 일 중에 가장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여러 겹 겹쳐 있는 무거운 성막을 떠받치는 그 구조물들을 해체하고 나르는 일이었기에 육체적 노동 강도가 다른 레위 자손들보다 훨씬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서른 살에서 쉰 살 사이에 므라리 자손의 숫자가 3,2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광야를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냥 따라가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이동한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텐트 치고 거두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할 때마다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은 우리의 이 광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절감했을 것입니다. 성전의 짓기는 물론 책임지는 가정의 짐들도 또한 함께 감당해야 했기에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짓기들이 자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성전의 짓기들 중 혹 놓치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또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보지 않도록 늘 경각심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을 습관처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그러하듯 거룩은 늘 위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느슨한 거룩,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늘 고삐를 당기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과 생각에 죄가 여지없이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융통성과 타협은 그 거룩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위고하 또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늘 이 거룩한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덮여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밖에는 예배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광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모두 광야를 보내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든지 떠나고 옮겨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긴박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인구조사와 사명이 34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운반을 담당할 30살에서 50살의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 기록이 나타납니다. 고핫 자손은 총 2,750명이었고 게르손 자손은 2,630명이었고 므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으며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의 총 개수는 8,58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기구를 메고 나르고 운반하며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30살에서 50살의 나이는 육체적으로 가장 완숙한 시기이며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막 일을 하는 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숙함이 요구되는 이유는 이 레위인의 일터가 성소, 성막,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일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향, 또 관점, 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춰나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상상해 보니 마치 군인들이 훈련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업무 배정과 사역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맞추는 군인들처럼 광야라는 특수한 공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이 성막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일이며 서로 온전한 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짐을 싸고 푸는 모든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간의 긴밀한 협력과 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서로 간 조화와 협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막이 성막다워지고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동력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도 다양성 안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홀로와 더불어의 사역을 통해 서로 협동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막의 거룩함이 더욱더 확고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세워지는 성막은 죄인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온전히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습니다. 정결과 거룩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경계가 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동력으로 세워지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계심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다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성막은 약속의 땅을 향하는 행군의 장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함께하는 유형적인 확증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지파들도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야 함을 깨달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진리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스라엘 집과 가정과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레위지파의 부르심과 사명을 보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지파의 존재가 단순히 레위지파나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모델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것이 곧 이 세상의 다양한 민족과 함께 서로 상호 교류하며 사는 넓은 인간 공동체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짐을 싸고 푸는 그런 행위였을지 몰라도 그 단순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맞물려져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의 커다란 붓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 성막을 섬기는 나 자신,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계와 민족을 향한 전 세계를 향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이 레위 지파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듯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단순히 짐을 싸고 푸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준비였습니다. 오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매우 치열하고 비겁하게 늘 우리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로 바닷가에 모래 갔던 그 미디안 군대를 이겼듯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면 좋겠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날마다 날마다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의 성막을 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따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반복되는 광야에 지쳐 사명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가 때론 마음에 들지 않아 온 힘을 다해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이 생명임을 알지만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해 언제나 죄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감이 늘 벅차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광야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세워가게 하옵시고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사람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